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적군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언입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죠. 사형 제도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좋아해서 사람을 판결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두는 게 아니죠. 예방하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사형에 처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죠.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지서는 앞부분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끝부분은 거의 대부분 선지서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회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대장이 되어서 유다를 짓밟고 또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욕처럼 여겼다. 또 연설하네, 또 그 말을 하네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렇게 또 그 말을 하네 하고 욕처럼 여겨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인 이르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탐욕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겠다라는 거죠.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그 확실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을 때 16절, 17절, 또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또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이 1절부터 15절까지 자, 예, 바벨론의 대장이 되어서 너 유다를 칠 것이다. 내 백성을 칠 거다. 내 딸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16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야, 그리 가지 마. 그건 사망의 길이야.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길로 쭉 갈래. 하고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원래는 자 적이 쳐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지켜보는 망대 위에 세우는 보초병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선지자들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 나팔 소리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쫙 불죠. 자 경고의 메시지를 나팔을 붑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하고 나팔을 부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 부는 것을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6장 10절 말하던 욕으로 여기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심은 말씀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이 생명과 복과 이렇게 복으로 돌아오라. 옛적 길 곧 하나님이신 법도를 지키는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의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재앙, 사망,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사하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 어느 길로 택할래? 어느 길을 선택할래?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신명기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신명기 3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사하복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존, 번성, 땅을 차지하는 복 말씀하셔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그 바벨론 바알을 섬기면 그 말이죠.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사하복을 두었다. 어떤 길을 택할래?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사하복을 앞에 두고 어떤 길 택할래? 라고 이미 모세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살거나 죽거나 아니면 상급을 받는 복된 길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새로운 길,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9절로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때문에 내렸다기보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잘못됐는데 때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돌아오니까 이래야 그나마 남은 식구들이라도 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려낼 수밖에 없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생각의 결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 제사 드리고 또 이 많은 예물을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시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스바인데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앞으로 가죠. 에티오피아. 그 먼 곳에서 유황과 또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그러세요. 아니 그 귀한 것 가져오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거 받을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냐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무리 값진 것 가져오고 아무리 제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불의한 삶,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은 결코 헛된 것이라.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이고 몸짓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종교 행위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장 이사야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자꾸 많은 예배, 많은 재물, 뭐 신기한 것 가져다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결코 불의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가 없다. 누그러뜨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내 거부한 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유다는 옛적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세기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북방에서 오는 이 큰 나라 바벨론에 포위되고 함락되어 포로로 끌려갈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절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22절에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곧 바벨론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러 하느니라. 그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옛길 언약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물론 그때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거 가져오지 마라. 가증한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수많은 예배,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바른 삶, 바른 신앙 생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때의 그 심판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제 아내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독자 곧 외아들을 잃음같이 큰 슬픔이 있게 될 것이며 통곡하다. 재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른다라는 표현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심판을 행할 때에 그 고통, 그 슬픔은 말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옛적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세계를 고집하다가 결국 북방에서 내려온 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고통이야말로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비슷한 시대에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렸어요. 또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결국은 이 풍요를 쫓는 가난한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그 안락함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요 며칠 홍수 때문에 산에 못 산에 난리 물난리 그냥 사방에서 물난리 난리입니다. 며칠 만에 그 홍수도 이럴 텐데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40주야를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심판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한번 엄청난 심판을 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확실함에 거할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내가 이미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면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 길을 살피게 하였노라. 여기 망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혼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이 금속의 품질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시금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시금 전문가로서 한번 당금질을 해봐라. 불로 연단해 봐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다 녹아버리고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바로 반역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30절 본인 29절 품웃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느니라. 아무리 그렇게 시험을 주고 또 아무리 심판을 해도 재앙을 내려도 그 죄악을 끊지 않고 이와 같이 남겨두고 있다.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더 이상 정죄되지 않아서 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내버린 은이다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버려진 은이다. 더 이상 찌꺼기를 제거할 수 없어서 버려진 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린 은이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어버린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확실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에 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가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